인생을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일곱 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의 격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절호의 찬스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잡으면 인생을 성공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면 실기하게 되면 인생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람들의 통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기회를 잘 잡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이 기회가 진짜 기회가 아니라 가짜 기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생의 큰 좌절과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짜 기회는 잡으면 안 됩니다. 잘못 잡았다가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가짜 기회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가짜 기회일까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마무리가 되자마자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스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출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잡아보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고 기골이 장대한 3,000명 정예병을 뽑고 뽑았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600명,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군인들이 600명인데 5배나 많죠.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공수부대, 특수부대 요원들 3,000명을 데리고 이제는 정말 잡아 죽이겠다라는 일념으로 엔게디 광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보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3절에 보시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까지 이르릅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또다시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슬슬 아프면서 잠깐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갑니다. 이 광야에서 화장실 따로 없습니다. 동굴, 어두운 동굴에 그냥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용변을 볼 때는 부하와 이 보초가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부하들의 인권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울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서로 피차를 위해서 혼자 어두운 동굴로 들어갑니다. 허리띠를 풀고 겉옷을 벗은 다음에 옆에 걸쳐 놓았겠죠. 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어두운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동굴 끝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냄새는 좀 났겠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왜요? 지금 사울은 등을 보이고 있어요. 부하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혼자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등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까지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혜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큰 소리로 떠들지는 못하지만 다윗에게 귓속말로 다윗 일어나세요. 칼을 잡으세요. 뒤로 가서 찔러버리세요.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인데 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삽니다. 저 사람이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은 다 차려진 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평생 살다 보면 한 번 혹은 두 번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은혜의 기회처럼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머리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겠구나. 사울왕은 지금 폭군인데 사울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가 죽으면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따르던 그 600명의 식솔들 이 사람들도 이제 정말 마음 편히 따뜻한 밥 먹으면서 도망자 생활 끝낼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 이제 내가 차기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도 환영할 거야. 그 옛날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민족의 영웅 다윗이 화려하게 재기에서 돌아오는구나 라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거야. 그 옛날 내가 10대 후반 때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했지 않는가. 그들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자위하면서 칼을 뽑아서 사울 뒤로 갔을지 모릅니다. 부하들이 축혀 세울 때 다윗이 칼을 빼들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사울 곁으로 다가갑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윗이 사울 등에 칼을 꽂지 않고 사울이 벗어두었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겉옷 살짝 뱁니다. 그리고 겉옷 자락만 가지고 뒤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표정이 얼그러져 있어요. 실망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 속에 몸을 숨깁니다. 사울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던 듯이 동굴 밖으로 유유히 나갑니다. 부하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그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까지 금합니다. 너희들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내가 그를 죽여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긴 주셨지만 이 기회는 진짜 기회가 아니라 가짜 기회임을 다윗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떤 눈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표정을 읽는 법을 수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치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력. 이것은 진짜 기회가 아니구나. 이것은 가짜 기회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처단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을 하시면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엄마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하고 먹어요. 근데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말하지만 어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속이 안 좋네 엄마, 엄마가 먹어 라고 말하죠. 그것이 뭡니까? 엄마의 표정, 엄마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표정을 읽어야 됩니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이게 헷갈려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화 이면에 있는 마음의 표정을 읽는 축복 우리 형제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성의 대화 이렇습니다. 자, 여성이 자기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라고, 무슨 뜻입니까?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형제도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죠. 우리 이야기 좀 해, 무슨 뜻입니까? 내 불평 좀 들어줘. 나 사랑해, 무슨 뜻이죠? 나 굉장히 비싼 것을 사달라고 부탁할 참이야. 나 얼마나 사랑해, 무슨 뜻이죠? 오늘 자기가 싫어할 일을 했어. 전화해, 전화 안 하면 죽어, 그런 뜻이죠. 자기는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해, 무슨 뜻이죠?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예. 표정을, 마음의 표정을 잘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파, 무슨 뜻이죠? 배고파. 졸려, 무슨 뜻이죠? 졸려. 피곤해, 무슨 뜻이죠? 피곤하라는 뜻이에요. 예.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정을 읽는 것, 마음을 읽는 것,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력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기회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앞에 놓였던 절호의 찬스, 이것은 진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짜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표정을 읽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등에 칼을 꽂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심지어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베었다는 것 자체로도 양심의 가책이 들 정도로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표정을 정확히 분별했고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진짜 기회와 가짜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두 명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선택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이라는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악용합니까? 3천 명을 모집해서 한 사람, 기름 부은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과 나에게 있는 힘과 나에게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우리가 예배당 문만 밖으로 나가면 이런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강박 가운데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짜 기회를 자꾸 부여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은사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작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형편이었지만,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약 1분도 안 되는 절호의 기회, 한순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다윗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윗은 사울 등에 칼을 꽂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6절에 보시니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원수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부하다. 나는 여전히 그를 섬겨야 한다. 왜?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고 그가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제대로 된 왕권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 만약 그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실 것이다. 그때까지 내 힘으로 그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 그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이 짧은 기회의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나에게 주어진 너무 작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너무 작은 달란트,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 기회조차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바보처럼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짜 기회를 잡지 않고 진짜 기회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함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9번, 24장에 11번이나 사용합니다.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내 힘으로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왕이 되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정치력으로, 나의 술수로, 나의 이 알량한 지혜로 내 인생 개척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 때로는 더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 조롱할지라도 그 길이 서로 빠른 길은 아닐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빠른 길은 유혹의 길입니다. 바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우리 금요 영성 집회 때 오셨던 우리 조윤삼 목사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찜질방을 가셨는데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시면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귀중품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답니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대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와 일맥상통하구나. 주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나에게 맡겨.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 맡겨요. 못 맡기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왜?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주님 손에 맡기지 않으려면 내가 사울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더 꼬이게 돼요. 내가 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암투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가짜 기회를 잡지 않고 진짜 기회를 잡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선택을 통해서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교회에 남자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의 중년들이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중년 남성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곧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해 봅시다.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서약서를 작성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사인해서 다 제출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남자 성도님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시고 목회만 하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주님께 다 맡기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신실하게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예배 날짜는 다가오는데 한 명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예배를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예배를 책임지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을 찾아오면서 목사님 한 사람도 서약서를 안 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책임자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라도 내라. 그래서 제가 이름 쓰고 사인하고 가져왔습니다. 한 장이지만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사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서 축복기도 하고 이제 지켜보자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주유소 사장님이에요. 근데 주유소에 어떤 일이 계속 있었냐 하면 주유소 단골 고객이 트럭 운전사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중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리터 주유를 하면 60리터 넣었다고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차액을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불문율처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결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저희 주유소는 이제 이중적으로 영수증 발행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사장님 정말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지 않고 사장님 배가 불렀네 여기 없으면 주유소 없는 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단골 고객이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매출이 수직 하강 망하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손을 부여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한번 결단한 것이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한번 경험해 보게 해주세요. 정말 어려웠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단골 고객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서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또 지나가던 차가 이런 지나가던 차들이 주유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망하지 않는 수준으로 생계 유지하는 수준 정도가 되었대요. 그렇게 1년을 겨우겨우 버텼는데 1년이 딱 지나가면서 2년째 되는 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이 주유소 소문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럭 회사 사장님, 택시 회사 사장님 귀에 이 주유소는 정직한 주유소라는 소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기사분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조건 여기에서 주유를 다 해라고. 그러면서 이 주유소가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나를 바라보고 조금 더 기다려. 그 기간을 잘 이겨내고 이 장로님 정말 주님께 맡겼을 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다루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간증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기회들 가짜 기회를 박차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